다가오는 주일에 이제 종료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하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주실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 쏟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리적인 이동을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겪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일주일의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이 이 마가복음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뤄진 본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목에서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의 배신과 그리고 한 여인의 헌신이 대비되면서 이 장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 두 빵 사이에 그 야채와 햄이 있는 것처럼 한 여인의 헌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는 종종 이런 샌드위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스토리를 극대화시키는데, 여인과 종교 지도자들, 여인과 가룟 유다, 또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 때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2절입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초막절, 유월절,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평소보다 약 3배 정도, 최소 3배 정도 많은 인원들이 모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죠.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것 아닙니까? 그 해방의, 그 자유의, 그 감사의 그 기운들이 아주 평소보다 많은 이 절기에는 때때로 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의주시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계속해서 고민하지만 뚜렷한 방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원투수처럼, 혜성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그 오랜 고민을 한 번에 해결시키는 거예요. 이 살인과 배신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의 빵처럼 구조를 잡고 있고, 이 안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살인과 배신의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 저녁에는 베다니에 오셔서 머무셨던 것 같아요. 베다니,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당시에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남자가 치유가 된 상태인데 이름이 아무래도 너무 흔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이 시몬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고침 받았지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구약을 보시면 다윗 왕이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로암미 목초가 없다, 풀이 없다라는 황폐한 곳에서 살아가던 자신의 친구의 사랑한 친구의 아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식탁에서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므비보셋은 사실 블레셋 군대를 도망치면서 다리가 다쳤던 사람이에요. 다리가 다쳤던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아들을 왕궁으로 은혜로 초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 함께 있다, 은혜를 누린다,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등장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실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도 이 찬양을 아주 오래 전부터 부르고 묵상했기 때문에 이 찬양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고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아주 좋게만 저에게는 묵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여인의 행동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리고 당시 시대에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아까 그 식탁의 자리에 그 무게가 있잖아요. 굉장히 친밀하고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식탁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어렵게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생판 남인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불쑥 들어와서 평소에 팬이었습니다 하면서 그와 나의 그 친밀하고 따뜻한 교제를 막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분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구나 하면서 더 많이 시간을 누리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 시간 나의 시간인데 이분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 두 번째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남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성이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명절에 어렸을 때 명절에 친척들이 함께 모이면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런 것들이 더 엄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사회적인 기본적인 통념을 깨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순전하다라는 것은 순도가 높다, 퓨어, 굉장히 그 신실하다, 순도가 높다, 순도 100%에 가까운 그러한 좋은 나드는 뭐냐면 인도에서만 나는 그 풀입니다. 그 풀로 만든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냐면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향료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비싼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의 일당으로 봅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입니까? 1년을 일한 것을 다 모아야지 살 수 있는 아주 값어치 있는 향유라는 거예요. 이 향유, 나드는 보통 값비싸니까 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했겠죠.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관리한다거나 또는 피부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그 장례를 지낼 때 발랐던 기름입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온 방 안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마침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침묵을 깨고 마음에 들끓는 소리들을 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화를 내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화를 내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질서를 어기고 여인이 식사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물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미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어서 이 정도 일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순전한 나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줬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줄 수 있었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이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트집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은 정당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아까 찬양을 부르기도 했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께 값비싼 이 좋은 것을 드린 것이 뭐가 그렇게 아깝길래 이렇게 이 여인을 그렇게 책망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칭찬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 제자들이 말하는 구제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는 표지와 같고 예수님도 날마다 이웃을 사랑할 것,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대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라고 했죠? 1절 말씀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유월절 저녁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뭔가 오버를 하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여인의 행위를 아름다운 행위, 원어를 보면 아름다운 행위다,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 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말한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라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라도 도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십자가의 길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임박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헌신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드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머리에 사용하기도 하고 피부에 바르기도 하지만 장례를 앞두고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순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넉넉해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헌신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향유를 부었을까요? 성경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예비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당장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행위는 비록 그 여인의 이름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기억되지 않지만 그 여인의 예수님의 장례를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의 우리 향한 사랑이 기억될 때마다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렌즈 초점은 다시 예수님을 잡기 위한 살인과 배신의 이야기로 옮겨집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명절을 앞두고 예수를 잡는 것을 포기했던 1절, 2절 말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날 호재를 얻게 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지척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길게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언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지 고민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살인과 배신이 헌신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승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 안에서 한 여인과 종교 지도자, 한 여인과 가룟 유다, 한 여인과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신과 헌신의 물감으로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더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물감으로 오늘 하루를 그려가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여러분은 어떠한 물감으로 그려가시겠습니까? 이제 곧 종려주일을 보내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얼룩진 사망과 죽음의 색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빨간 그 보혈의 피, 생명의 색으로 우리의 삶을 색칠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선명한 십자가에 보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생명의 길을 색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